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시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고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처를 했다며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도 미 전략자산이 실리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송환이나 구구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협상 전망과 관련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 재개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 대변인은 양측이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어제 스티븐 무누슨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내 수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강요급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으며 협상이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양국의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 양국 관계 확대와 베네수엘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출국에 앞서 큰 기대를 갖고 중국에 간다면서 며칠 뒤 큰 성과를 갖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서북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터키가 이 지역에 병력을 증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장갑차와 탱크, 무장 차량이 터키 호송 차량을 따라 이들리브 북부 지역에 진입해 기존 터키 병력들이 상주하고 있는 초소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군은 추가 병력 파견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터키가 이번에 병력을 파견한 것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들리브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는 그동안 시리아와 러시아의 이들리브 군사 작전을 반대해 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오늘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한 행위에 대해 부과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만료되는 제재가 내년 3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인 등 개인 155명과 기관 44곳으로 이들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됩니다. EU는 지난 2013년 3월 처음으로 관련 제재를 부과한 이후 6개월마다 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 동부 연안으로 북상하면서 위력이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여전히 생명을 위협할 만한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오늘과 내일 무렵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 상륙해 15일까지 머물다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안 지역에는 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 를 당부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북한도 가능성 있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We have seen signs. Not just Russia, but from China, from capability.
미국과 북한 정상이 조만간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 영문본이 유일한 공식 번역본이라며 외국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신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봐왔고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이런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signs of not just Russia but from China from capabilities potentially from Iran and even North Korea.
코츠 국장은 12일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 회견에서 미국이 주목하는 나라는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같은 규모의 개입 정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는 키보드 버튼 하나만으로 가능하다며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츠 전 국장은 이란과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그런 시도들을 보고 있고 이를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ee attempts. We're monitoring it very, very closely. It's just an ongoing.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 절차를 이런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억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전화회견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와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절차에 외국인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it's a further effort among several that the administration has made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gainst foreign interference.
아울러 제재 대상에는 선거와 선거 관련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선전물과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해당 위반 행위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 금지와 수출 면허 제한,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여러 제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You'll see enumerated a long list of potential sanctions, fairly typical of the range of sanctions authority the president has.
이번 행정명령은 정보당국과 법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90일간의 조사를 거친 뒤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재무부와 국무부가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의회에서 해외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억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선거 개입 정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answer is I've not, whether other people have.
벤 홀런 의원은 12일 VOA 기자 만나 미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기관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선거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인 만큼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 point here is that since this is designed to deter, right, discourage any interference.
앞서 이날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행정명령 관련 전화회견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신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봐왔고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이런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베놀론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함께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예방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디터 액트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북한은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 등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놀론 의원은 북한을 향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위협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We've used these as examples of countries, and it'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in cyber attacks.
디터 액트에서 북한이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국가로 언급된 이유는 과거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을 겨냥해 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 was countries that have cyber capabilities and have used them against the United States.
앞서 지난 6일 법무부는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저지른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베놀론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디터 액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 선거에 개입한 모든 국가들의 제재가 적용되지만 충분한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ay it's designed does not go nearly far enough. If you're serious about deterring Russian interference or any kind of interference in our elections, the consequences need to be swift, sure, and stiff.
러시아와 같은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억제하는 데 진지하다면 짧은 시간 내 빠르고 엄격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북한의 미 선거 개입 정황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미 선거 과정 개입을 선택하는 모든 국가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any nation that chooses to interfere in our electoral process should receive should be punished. And you know what?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심지어 백악관조차도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디터 액트 지지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워너 의원은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정황이 발견된 이후에 미국이 추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 정상이 조만간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다음 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번 마주한다.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장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 주최로 열린 다자 안보 대화인 2018 서울 안보 대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한 공조와 국제사회 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특사단은 김 위원장이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비핵화와 이를 달성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미북 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만남에서 양 정상이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은 미북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주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 실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와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북한은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4일 개소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이 상시 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 제도화에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날 개회 식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 연설문을 통해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서 미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천 차관은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는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차관은 한반도가 70년에 가까운 적대 관계를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평양 정상회담의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길을 가는 데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한국 정부가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 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의 이행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국제사회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한국 측 소장을 맡은 천 차관은 연락사무소가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으로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안보대화는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올해 7회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8개국의 국방관계자와 4개 국제기구의 안보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월 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도 초청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여건이 조성되면 참석을 고려하겠다면서 불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목적은 군축에 있다고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크롤리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여러 번의 비핵화 약속을 어겨왔다며 대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한 크롤리 전 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특사단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It is certainly a valid aspiration, but it remains a
충분히 가질 만한 염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실천한 적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보면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게 비핵화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방대한 양을 폐기하는 데 있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상호 군축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만큼 줄일 테니까 미국 역시 그렇게 하라는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북한이 실제로 폐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진지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큰 성과로 보고 있는데요.
As I said, North Korea has promised things before and seldom has it followed through.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약속을 했지만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을 방문해 추후 협상 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의 추가 방북을 연기한 상황이죠. 곧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게 될 텐데 이들이 좀 더 명확한 협상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억해야 하는 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I completely understand the North Korean desire for a formal peace treaty.
왜 북한이 공식적인 평화 협정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핵화를 이뤄야만 미국과 한국이 상호 조치로 평화협정을 체결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어떤 협정이 비핵화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남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등 교류를 가속화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을까요?
I think that anything that enhances the dialogue between or among the United States
저는 미국과 남북한 사이에서의 대화를 개선하는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언제든 시작됐다가 다시 멈출 수 있는 외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전례 없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만난 게 하나의 예입니다. 북한과 같은 도전과제 앞에서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몇 달과는 달리 북한으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비핵화 달성에 회의적이시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s it achievable? Of course it's achievable. You know, is it something that North Korea can do? Of course.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묻는다고 해도 당연히 그렇다고 답하겠죠.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북한 중 한쪽이 다른 쪽을 확실한 믿음이 없더라도 믿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두 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말이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비핵화할 준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한국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집단안전 보장을 제안해 주목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강하게 추동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집단안전보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 말 그대로 어느 한 나라의 안보를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들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안보 체제를 결성하고 여기에 속한 특정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모든 나라가 함께 군사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가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나토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한 집단 안전보장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예, 이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건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경우 체제 안전에 대한 북한의 우려가 더욱 줄고
네.
비핵화에 좀 더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서 만일 북한이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만으로도 만족한다면 그것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인가요?
예,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은 과거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안전 보장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 사실상 적대 관계인 미국이 두 나라와 함께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네. 이 집단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체제 안전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지난 2005년 북핵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교역과 투자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옵니까?
예, 과거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군축 안보 고위직을 지낸 모튼 헬퍼린 씨가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에 게재한 글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헬퍼린 씨는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유지하려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핵 보유국이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와 남북한 그리고 필요하면 일본이 참여하는 한반도 영구 비핵화에 관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핵 보유국들은 남북한과 일본에 핵 위협이나 사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네.
대신 남북한과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 비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헬퍼린 씨는 한반도를 핵무기 부재 지대로 하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가 이런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이 붕괴하면서 하루아침에 2,000개가 넘는 핵무기와 176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세계 3위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네.
그러자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크림반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런 약속도 힘의 논리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게 국제사회 현실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이 유일한 공식 번역본이고 수개월간 배포된 영문은 비공식 번역이었다며 왜곡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직후 배포된 영문 외에 다른 번역본은 최근까지도 없었다며 종전 선언의 유연성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식 번역이라고 주장한 영문본은 지난 6월 청와대가 발행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집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되기 이전에 공개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이 비공식 번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이 앞서 한국 정부가 배포해온 영문본의 내용과 다르다는 BOA의 전날 보도를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영어 전문가들이 국문을 번역해 유엔에 제출해 이번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이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영문 내용을 담고 있어 당초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영어 번역문을 통해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회담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합의가 한계, 즉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고 종전선언 등은 그런 회담의 목적으로 뒤따른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비공식 번역이었다고 해명한 이 같은 영문은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후 두 달이 지난 뒤인 6월 청와대가 발행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집 28페이지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번역들도 비공식이었다며 공식 번역은 판문점 선언 약 4개월 뒤인 지난 6일 유엔에 제출된 문서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두 달 뒤 발행된 남북 정상회담 결과집에 같은 영문 번역본이 정식으로 게재됐고 여기에는 공식 비공식이란 말이 없지 않느냐는 BOA의 질문에 해당 결과 책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해외 기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 번역이란 말이 누락된 건 담당 부서의 실수였다며 주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공식 번역본이 5개월 뒤인 유엔 제출 시점에 나오게 된 배경을 묻는 B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번 문서 회람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유엔 차원의 후속 조치로서 남북 양측 간 협의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해명을 토대로 본다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4월 27일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 세계 외신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접했던 비한국어권 인구와 6월 싱가포르에서 청와대의 착자를 접한 해외 기자 등은 유엔에 제출된 문서가 공개된 9월 11일까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비공식 번역이었다고 주장하는 영문만을 접한 셈입니다. 11일 이전까지 인터넷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영문 번역본은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아닌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청와대의 기본 문서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미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공개된 번역본을 어떻게 최초의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유일하게 번역한 영문으로 번역한 원본은 4월 판문점 선언 그 국문본을 청와대에서 영문본으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의 번역본은 이미 외신 기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며 이후 추가적인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내용만이 전 세계에 배포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 등 각국 정부에 공식 배포한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은 비공식 번역이 아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한국 정부로부터 판문점 선언의 어떤 번역본을 전달받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싱가포르 회담에서 재확인했으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번역본 차이에 대해선 밝힐 게 없다며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BOA의 질문에 12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문서를 최초로 유엔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BOA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 문서를 유엔 공식 문서로 회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12일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약간의 유연성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lack of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have p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a difficult position. They have
한국은 북한과 강력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도 미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이 미국이 서명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티븐 오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판문점 선언의 영어 번역이 달라진 것은 종전선언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변했고 여기에 대한 의지 또한 강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제재 해제를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반드시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에게 남한이 한국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유엔에게 협조를 좀 구하는 양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런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2007년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한국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14선언의 경제협력 규모를 1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런 거액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유엔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B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고위급 통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환영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좀 보겠고요. 또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이 로힝야 사태가 좀 더 잘 처리될 수 있었다라면서 그동안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고요.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자동으로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이 중국의 무역 대화를 제의했군요.
네, 미중 고위급 통상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요, 중국 정부 고위층이 대화를 희망한다는 정보를 받았다라고 어제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명의로 중국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초청장이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커들로 위원장이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상인 것으로 이날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네.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대표단을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미국 대표단이 만나서 이 핵심 통상 현안을 풀기 위해 대화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초청장을 받은 쪽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광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미국과 대화를 위해서 현재 양측이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도 같은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충돌이 지금 격화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화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예고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저울질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당초 이달 초 단행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조치를 실행할지 말지는 중국에 달려있다면서 그 외 2,670억 달러 어치가 더 준비돼 있다라고 공언했는데요. 미국이 이 조치들을 모두 실행하면 중국과 거래하는 방식, 방정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참여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개정 협상하고 있는데요.
네.
멕시코와는 지난달 말에 협상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네, 네.
자동차 제조의 역내 부품 비율을 높이기로 합의한 게 핵심인데요. 이 캐나다를 상대로 마지막 막바지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진전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원래 오늘 양측의 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캐나다 측이 통보했습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명한 걸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프릴랜드 장관이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서 협상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멕시코와 타결한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키우는 문제가 첫 손에 꼽힙니다.
네.
캐나다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문화 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해줄지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음악 등이 캐나다에서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핵심인데요. 또 그 밖에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 미국 상품의 접근을 확대하는 것도 이견이 큽니다.
자,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 발언을 했네요.
네, 어제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아세안 지역회의에서 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과의 대화 순서가 있었는데요. 이 로힝야 난민 사태 관련 질문에 비교적 소상하게 답했습니다. 상황이 좀 더 잘 처리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테러 분자들을 정당하게 진압했을 뿐이라고 그동안 강경하게 주장했던 데서 한 발 물러선 입장으로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얀마 정부의 어떤 책임을 인정한 건가요?
미얀마 정부가 잘못했다고는 안 했고요. 이 원론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는 70%만 힘이 있다. 그럴지라도 100%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게 선출된 정부다라고 수치 자문역에 말했는데요. 나머지 30%는 군부가 하는 일이라 미얀마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은 좀 강경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물러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유엔 조사단이 지난달 보고서를 내서 미얀마 군부 지도자 6명을 대량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네.
또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로힝야 사태를 취재하다가 징역형을 받은 로이터통신 기자들을 석방하라고 지난주 미얀마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네. 그 수치 자문역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 자문역이 책임지고 사임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유엔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지난달 말에 퇴임을 앞두고 BBC와 고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수치 자문역은 군부를 두둔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든지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로힝야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로이터통신 취재진 석방하라는 그 펜스 미국 부통령이 요구에는 지금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네, 임의로 풀어줄 수는 없는 문제고 다른 기결수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이 석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건데요. 수치자문역은 그들은 단순히 취재 활동을 하다가 붙잡힌 게 아니다. 기밀 정보를 불법 입수해서 공직 비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징역 7년의 무거운 형벌을 받은 것도 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기자들이 풀려날 수 있을지는 정당한 사법 구제 과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수지 자문역에 강조했습니다.
네. 자, 로힝야 사태는 어떻습니까?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유엔이 곧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개발계획 관계자들로 구성된 4개 팀이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일대 로힝야족 주거지 10개 정도 마을에 들어가는데요.
네.
미얀마 정부가 최근 한 20여 개의 마을에 출입을 허가했고 유엔은 이 가운데 10개를 선택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 지역에 2주 동안 머물면서 주민들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살인, 방화, 성폭행 등 잔악행위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면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제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나 나라, 조직 등 중간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주체는 모두 제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모두, 네.
네. 행정명령은 이를 위해서 정보기관들의 선거가 끝난 뒤에 45일 안에 선거 개입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도록 했고요.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연방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가 45일 동안 이걸 검토하고 제재의 여부를 정하게 했습니다.
네.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꼽을 수 있는 거는 요즘 투표기가 다 전산망으로 연결돼 관리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투표기나 아니면 선거관리기구 또 후보들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해킹이라면은 남의 전산망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거나 해당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뜻하죠.
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당시 몇몇 지역 선거기구 전산망에 해킹 흔적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외부 세력이 몇몇 미국 정치인의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 밖에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나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뜨려서 특정 후보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것도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 행정명령에서는 그 제재하기로 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제재 대상 회사에는 투자하지 못하고요.
네.
제재를 받는 사람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또 국무부와 연방재무부가 필요하면 추가로 제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에 성명을 냈는데요. 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선거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또 자평했습니다.
네. 근데 제재 대상과 관련해서는 뭐 러시아라든지 이란처럼 뭐 특정한 나라를 지칭하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면 모두 제재하겠다는 건데요.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이 12일 행정명령을 설명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이란뿐 아니라 북한도 미국 선거에 개입할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 행정명령이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기자들에게 이 행정명령이 미국 선거와 정치 과정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진전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볼튼 보좌관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언행을 보여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특히 지난 7월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좀 큰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말을 한번 바꿨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을 잘못했다면서 비판을 잠재우려 했는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개입한 것으로 분명하게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12일 나온 행정명령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방의회에서도 이 행정명령과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연방법으로 아예 미국 선거에 개입하면 자동으로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의회 쪽 움직임을 물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의심 역시 부인했습니다.
네, 새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권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연방 상원 정보위원장은 새 행정명령이 러시아나 이란 같은 나라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라고 좋게 평가했지만 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행정명령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워너 의원은 성명에서 정말로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미국 선거에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모호하지 않고 강력하고 분명한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함께 성명을 냈는데요. 네. 이 새 행정명령이 위협을 인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세부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혜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 기온 12도, 낮에는 26도.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점차 구름 많아져서 흐려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25도. 장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4도. 청진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점차 구름 많아져서 흐리고 서해도 흐린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시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고 미래 핵을 포기하는 그런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처를 했다며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도 미 전략자산이 실리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송환이나 구구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협상 전망과 관련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 재개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이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내 수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강요급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으며 협상이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2일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양국의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 양국 관계 확대와 베네수엘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출국에 앞서 큰 기대를 갖고 중국에 간다며 며칠 뒤 많은 성과를 갖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서북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터키가 이 지역에 병력을 증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장갑차와 탱크, 무장 차량이 터키 호송 차량을 따라 이들리브 북부 지역에 진입해 기존 터키 병력들이 상주하고 있는 초소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군은 추가 병력 파견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터키가 이번에 병력을 파견한 것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들리브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는 그동안 시리아와 러시아의 이들리브 군사작전을 반대해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오늘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한 행위에 대해 부과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만료되는 제재가 내년 3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제재의 대상은 러시아인 등 개인 155명과 기관 44곳으로 이들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 동부 연안으로 북상하면서 위력이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여전히 생명을 위협할 만한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오늘과 내일 무렵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 상륙해 15일까지 머물다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전망했습니다. 또 이 기간 해당 지역에는 약 50에서 75cm, 일부 지역은 최고 100c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안 지역에는 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